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AD 50년경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 내에 할례와 관련해서 일어난 분쟁이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자 바울은 곧 바나바에게 제의합니다.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모든 곳에 들려서 그곳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강건케 하자고 제의합니다. 바울은 진정 신들린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제일 우선순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기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곳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제의에 동의하지만 곧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바울이 볼 때 마가와 같이 유약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를 격려해서 강건케 하고 세우는 것을 귀히 여기는 바나바가 볼 때 마가는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이야말로 마가가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논란은 교회에서 종종 보는 것입니다. 일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새 신자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가? 기존 신자를 양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중도 탈락한 마가를 다시 세우는 것도 그의 버금가게 중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툰 후 피차 갈라섭니다.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여 각각 다른 길을 갑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강건케 합니다. 그러므로써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도 연약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보면 그는 바울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권위에 순복해야 했지만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자신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전도팀 장이고 자신은 동역자이기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형제이고 모두 주님의 성령을 받았고 모두 주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기에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열띤 토론도 벌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그와 심히 다투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으면 자신은 바울이 오기 전에 늘 해온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기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대신 다른 형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해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직 바울을 자신의 권위자로 보기보다는 동역자로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데려와서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이 다툼에서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났을 때는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말이 없지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났을 때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갔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뿐이 아닙니다. 바울도 흠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마가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바나바와는 심히 다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신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가보다 훨씬 더 전도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서 중도 하차했던 젊은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누구와도 언쟁을 벌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바울에게는 나이든 바나바에게 있는 넓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삶, 온전한 삶의 돋보기를 들이대면 둘 다 흠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100%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큰 많은 고난을 당했고 견디었습니다.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됐고 만물의 찢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100% 주님께 드려진 사도였기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서신서 13개나 쓰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절반이 넘는 공간을 할애해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에 걸쳐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그곳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실제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바나바는 연약한 형제들을 늘 격려하고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제껴놓은 마가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형제를 제 몸같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제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핍박자요 원수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나타났을 때 바나바는 즉시 그를 용납하고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모든 사도들 앞에서 그를 변호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다소까지 가서 그를 찾아내어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가르치게 하고 종내에는 그에게 리더십을 내어주고 그의 권위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들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많았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선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부족함, 연약함, 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선을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가? 하나였던 전도팀이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갈라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갈라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둘 다 각자의 길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견이 없고 다툼이 없었다면 계속 한 팀만이 전도를 다녔을 텐데 이제는 두 팀으로 갈라져서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전도와 제자 양육이 더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대신 로마 시민인 신라를 동역자로 택함으로써 드로아와 빌립보와 고린도 같은 로마 식민지에서 순회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신라를 새로운 제자로 양육할 수 있었고 그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 대신 디모데를 만나서 그의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을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며 계속 가르치고 격려함으로 그의 믿음을 강건케 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신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최초 복음서라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마가복음도 없고 다른 복음서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넷째로 나중에 이들 모두가 화해하고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마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게 되었고 임종이 임박하자 그가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화해했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나바를 자신의 동역자로 간주해서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흠이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에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거목들도 갈등이 있었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거나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많은 책망과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교회 내의 분쟁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쉴만하게 되었는데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모든 마을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돌아보자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주님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잊고 안일하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역 전도 계획이 발표되면 모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 계획이 발표되면 떠나야 합니다. 탄자니아건 페루론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고 시도라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가지 못해도 최소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서도 많은 책망과 도전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제껴놓은 연약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격려하고 도와준 결과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책을 안겨주게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성도들은 초신자들과 연약해서 잘 넘어지는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울도 주님을 만나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리고 모두 순교당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도 구원받았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옳다 그렇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며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는 자 한마디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야망과 포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삶 배워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형제에 대한 희생적 사랑 모두 배워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특별히 선교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면 성경적인 차선책은 계속 서로를 설득하려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만장일치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을 둘로 나누어서 선교하는 겁니다. 둘 다 축복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갈라서는 유일한 동기와 목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물탄 복음과 쪽복음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이들을 축복하며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을 오게 하지 못하면 가서라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리더들의 의견이 상치되는 근원적인 이유와 동기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때 팀을 나누어 선교하는 것 아주 좋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회의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간절히 소원해도 얼마든지 구체적인 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공산당과 같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기에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해 줘야 됩니다. 목회의 초점과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선교와 전도의 초점과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소명과 다른 비전과 다른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보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이 옳은 비전이냐, 누구의 비전이 옳은 것인가, 이 교회는 왜 이런 비전으로 가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 진리를 잘 알기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뻐했습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깨고 과격하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들은 궁극적인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처음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나중에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모두 이제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케 하는 그런 복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